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동시에 2023년 마지막 날이 되고 날이죠. 31일. 예. 눈이 많이 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녁 9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이 한 해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앞으로 변하고 또 변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예수님의 기대가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예. 베드로, 오늘 18절 말씀 그대로 젊어서는 열정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젊어서는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는 이 열정 속에는 다분히 우리의 인간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그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안 가고 싶은 곳에는 안 가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일은 절대로 안 하고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쏟기는 쏟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주로 자기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관심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안 만나고 그리고 내하고 맞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고 좀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관심 분야가 정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그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젊은 시절의 에너지는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그러니까 다분히 자기 그 취향 또 우리가 내키는 대로 다분히 자기 중심 그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에너지는 자기 주장도 많고요. 또 자기 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자기 방식으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교회를 봉사를 해도 굉장히 자기의 철학이 셉니다. 강하고. 예. 자,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예.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일을 내가 섬기게 되고, 예.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이 내가 필요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다니는, 예. 나는 그저 끌려다니는 것 같은,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숙, 성장은 마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내하고 MBTI 성격 유형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어다니고 말을 못할 때는 괜찮았는데, 예. 그나마 이제 성격이 나올 때, 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마치 나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는 내 성질대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아이 그냥 애가 태어나더니 그냥 얘가 나를 띠띠워가지고 내 성질을 그냥 끌고 다니는데 사람 만들어 놓는 거죠. 엄마를 사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여러분 그 MBTI라는 거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그 MBTI라고 하는 그 이 뭡니까? 이 성격 유형에서 성숙하다 하는 걸 보통 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MBTI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하고 반대 성향이 나오는 그게 성숙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성향이 안 나오고 반대 성향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P가 뭔지 아시죠? 대단히 이 뭐랄까요? 비계획적입니다. 그냥 충동적 뭐 이런 것입니다.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다. 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상당히 지금 계획을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극단적인 피였습니다. 어디 무슨 계획을 해도 뭘 계획을 하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가도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표 하나 들고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뭘 계획을 세우냐. 지난주에 여러분 그 제가 말씀 중에 결혼 사유하고 뭐 이혼 사유가 똑같다 제가 그 말을 말미에 잠깐 한마디를 했는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예. 우리가 결혼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매력을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매력이 아니고 괴롭더라 이거죠. 그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내게 띠를 띠우는 그래서 콩깍지가 씌울 때는 그게 견딜만 했는데 예 이게 없어지면 콩깍지가 없어지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그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성향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뭐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든지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인생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이 내게 띠띠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이 좋을 수 없고 항상 남편이 좋을 수 없죠. 반대되는 사람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산다고 할 때는 글쎄 그 속에는 분명히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 속에 고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배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인생.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인생. 그래서 대쪽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물처럼 변합니다. 예. 자기 방식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저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방식 그리고 내 고집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설교 제목 원래 제가 만들어 놓고 주보에 내겠다고 했던 설교 제목은 뭔가 하니까요. 입을 다물고 고.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만들고 나서 이건 너무 괜찮다. 이게 아주 설교 제목이 좋은 건 한눈에 그냥 싹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 그게 좋은 것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입을 다물고도 아니고 입 다물고 고. 이게 이제 주보에. 근데 이걸 주보에 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 보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순화를 시켰습니다. 순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을 그냥 다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늙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고집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자아의 죽음, 자기 고집의 죽음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판왕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요. 자아의 죽음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을 버린 끝판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에서 8절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 그중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세 번째 메시아의 예언의 노래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이 나라고 되어 있는 1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깁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에는 그래 뱉어라. 때릴 때는 그냥 때려라. 죽이려면 그냥 죽여라. 그리스도에게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하고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고집인데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붙잡히는 것이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자아가 죽은 자, 자아가 죽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기 존중감.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어쩌면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리스도는 자존심을 죽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정신의학자 이시영 박사가 그 1990년대 초에 쓴 베스트셀러 하나 있습니다. 배짱으로 삽시다. 제가 언제 이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하는 말은 이제 현대인들이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린다 이거죠. 근데 왜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느냐? 배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망치는 문화는 이게 체면 문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의 첫 장이 이제 뭔가 하니까 체면에 옷을 벗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옛날 옛말 중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불 옆에 가서 이렇게 곁불을 쬐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면 같은 거 그냥 집어 던지고 배짱으로 좀 살아봅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권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이름 중에 한 사람이 홍수환인데요.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사전 오기 네 번 다운됐는데 네 번 일어나서 다섯 번째 일어나서 그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이 카라스키아를 그냥 다섯 번째 일어나 가지고 다섯 번째 그냥 때려 눕혀 가지고 KO로 이겼다 뭐 해서 그날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아주 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니까 홍수환이 이긴 이유가 뭘까? 그리고 카라스키아가 진 이유가 뭘까? 홍수환이 이긴 이유는 네 번 쓰러졌기 때문에 이겼다. 이제 이분이 주장입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하여튼 뭐 모르겠고요. 하여튼 네 번 쓰러졌기 때문에 이겼다. 그럼 카라스키아가 진 이유는 뭐냐? 한 번도 안 쓰러졌기 때문에 져버렸다. 이유가 뭔지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카라스키아가 한 번도 안 쓰러진 것은 안 쓰러지려고 막 용을 쓰다가 한 방 얻어맞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훅 가버린 거죠. 한 번 얻어맞고 그냥 뻗어버린 것이다. 홍수환은 그렇게 안 했다 이것입니다. 힘들 때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사람들에게 야유도 받고 또 그렇게 그렇지만 한 번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두 번째 쓰러지고 힘들 때 쓰러졌기 때문에 이게 힘이 비축이 돼서 한번 그냥 날렸는데 그게 그냥 적중을 해가지고 카라스키아가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라스키아가 왜 쓰러졌느냐? 배짱이 없어서 쓰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이 되는구나. 배짱이 없어서 한번 쓰러지면 되는데 안 쓰러지려고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짱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짱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때 그냥 순순히 끌려갈 수 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여러분, 오시는 메시아가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가 한번 내게 나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배짱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표시를 해놓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셔요.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니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하십니다. 여기에 마음에 충분한 족한 이 채워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오시는 메시아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부싯돌같이 내게 철면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때리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배짱으로 삽시다. 말은 좋은데요. 이 말은 좋은데 문제는 배짱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자아가 죽어질 수 있으려면, 정말 자아가 죽어서 배짱으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하니까 이걸 요청하십니다. 비례 법칙입니다. 그의 눈빛,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배짱도 올라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배포가 큰 사람도 있고 저처럼 배포가 적어서 새 가슴도 있습니다. 예. 배포가 크든지 배포가 작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배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어떻게? 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방금 우리가 했던 말로 바꾸면은 아브라함을 배포가 크게 만드시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배포를 크게 만드시는 방식도 역시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최고의 배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아가 죽고 사람의 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배짱을 가지셨던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나를 보고 계심으로,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러분, 한 걸음만 마지막으로 더 들어가가지고요. 그분의 인정, 그분의 의식,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만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배짱이 내가 가진 인간적인 배짱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를 엄청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0장 말씀이 그걸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뭘까? 5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6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바로 앞에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제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6절의 반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최초의 이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다 이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린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귀가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배짱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5절만 사실 읽어서 될 일이 아니고 5절 바로 앞에 4절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제가 여러 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학자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뭔가 하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뜨는 제자 그걸 말합니다.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귀가 열리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판단에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귀가 열리면 되는 것이죠. 자존심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귀가 열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침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귀가 열리면 되는 것이죠. 귀가 열리기만 하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어떤 성도님 저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 한마디가 목사님 새벽에 듣는 말씀이 저와 저희 가족을 살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이랬어요. 그 한마디가 저는 한 주간 내도록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열정도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인데 근데 그 열정 속에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열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열정은 열정인데 그 열정이 내 기분에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불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려라. 그리고 침을 뱉고 싶으면 뱉어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배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렇게 귀가. 그리스도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예. 자아가 죽으시는 그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시간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우리의 남은 여생에 대한 우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물처럼 변하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마치 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그 대신에 사람의 눈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에 거의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